미오일 회계뉴스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합참의 발표 직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기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의 해당 단위들이 지난 8일 평양의 어느 한 단체에 발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고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화상 국제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기조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국제사회 우선순위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에 수천만 회분의 인수인이 없는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며 수혜국들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콜드체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공동주최국인 독일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인도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등도 참석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WTO를 등 국제사회와 구글, 세계백신면역연합, 가비 등도 참석합니다. 북유럽의 중립국인 핀란드가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나토 회원국 가입이 핀란드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으로서 핀란드는 나토 전체의 동맹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니스토 대통령과 마린 총리는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의 견해가 같다는 점을 밝힌다고며 공동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나토 가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내적 절차가 앞으로 며칠 내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고립된 마리우폴의 마리우스탈 제철소 내 부상 병력과 러시아군 포로들의 맞교환을 러시아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공개하며 현재 러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아조스탈 봉쇄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 부상병들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인간인들과 함께 빠져나오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러시아 측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제철소 내에는 약 2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이 고립돼 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아조스탈 방어군은 항복을 원치 않는다며 이는 존경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조스탈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다며 이상적인 선택지가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3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최고는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뒤 북한의 첫 도발입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이후 닷새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당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부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상발사체라는 표현을 써오던 합참은 이날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기존에 사용하던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위협 대신 도발로 표현하도록 합참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직후 시작된 회의에는 김성한 실장과 김태호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실 차원의 회의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6시 33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NHK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입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국가 역량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등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이 지난 8일 평양의 어느 한 단체의 발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발열자들이라고 한 점으로 미뤄 확진자가 복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 단위별로 격피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해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 지휘를 빈틈없게 해 당면한 영농사업,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숙원사업을 기일 안에 완성하라며 비상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국은 중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다음 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지시문과 내각 비상지시문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마스크 착용 모습이 매체에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TV 속 회의장 장면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벽면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어 북한이 이날 새벽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오전 시급하게 관련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일주일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다가 5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열병 확산 조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서 열병 환자가 발생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염병 사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최대 도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당국이 긴박하게 대응하는 양상이라며 감염자 발생을 공개한 것은 전면 봉쇄에 가까운 정책을 외부에 숨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국 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것 자체는 그만큼의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 완전히 지금 봉쇄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봉쇄를 한 거는 금세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쉬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도 독감보다 훨씬 높은 오미크론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이미 델타 등 앞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때문이라며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봉쇄에 의존하는 방역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도움 없이는 심각한 피해가 오고 그거는 체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할 거다라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임을 자처하며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백신 지원에 열린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경 봉쇄를 통한 신종 코로나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북한도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때문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선 외부의 백신이나 치료제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 한국 새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백신 지원과 이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시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일부에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도 오미크론 재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백신 냉동 보관 설비 등 북한의 인프라 미비, 백신 지원 수용으로 김 위원장이 입어야 할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식의 강력한 봉쇄 정책에 의존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사실상 주민들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올 들어 이어가고 있는 무력 도발을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 또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물자 수송이나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당분간 북한의 국가 역량이 방역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한 당국은 이달 21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즈음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입니다.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핵실험 일정을 강행하기에는 다소 이제 버거워졌죠. 왜냐하면 최대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구도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빅 이벤트인 핵실험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이와 함께 주민 이동 통제와 국경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한층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봐야겠지만 장기간 통제가 이어질 경우 생산과 소비, 투자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말 어려울 때는 중국으로부터 긴급 원조를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긴급 원조도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통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서 중국 단둥시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지난달 25일 도시를 전면 봉쇄했고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운행을 재개한 신의주와 단둥 간 북중 화물 열차가 지난달 29일 다시 멈췄습니다. 단둥시 감염자 수가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께 봉쇄 해제와 함께 화물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북한 내 감염자 발생으로 재개 시기를 점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이 세계 속 미국의 힘이라며 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전날 윤석열 시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offer congratulations to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on his inauguration. We made the point that the US ar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 전반에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더욱 긴박한 도전은 없다며 그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is that we share an objective together with our allies in the ROK, together with our allies in Japan. That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동맹으로서 알고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칙과 대화,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are willing to engage in good faith diplomacy with the DPRK. We do so, of course, with no hostile intent.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선의의 외교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일한 의도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한동맹 강화를 견제한다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동맹이 미국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힘의 원천은 경제와 국민들을 비롯한 국내적 요소,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 그리고 동맹들과 파트너들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view our unprecedented systems,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cluding those we have in the Indo-Pacific, as a core source of strength.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전례 없는 시스템은 미국의 힘의 핵심 원천이라며 따라서 블링컨 장관과 국무부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동맹을 복구하고 재건하며 활기를 불어넣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가장 가까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미국이 혼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은 없다는 말을 즐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영내 안보 도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that we have to discuss with our ASEAN partners. This is a region of the world that is among the most dynam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세안 파트너들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 지속적인 공약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열리지 않았던 미 아세안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미국의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 회복, 기후, 영내 안보 도전, 공동 가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 완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난달 16일과 이달 4일, 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각각의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s April 16th, May 4th, May 7th ballistic.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실험장을 재건하고 있다면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실험과 더불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무기는 영내와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는 이를 옹호해선 안 되지만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가 자제하면 어떻게든 북한의 긴장 고조를 멈추고 대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두 개 안보리 이사국의 주장 때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This council should not stand for it. But the Security Council has stayed silent.
이어 분명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은 거듭된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제는 암묵적인 허용을 중단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The sanctions regime has been effective in slowing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제재 체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진전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모든 제재 체제는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는 진작 갱신됐어야 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4년간 두 개 이사국은 제재를 집행하고 대북 제재 목록을 갱신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경우 정제유 반입량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북한은 이 조항을 알면서도 올해 들어서 세 발의 ICBM을 발사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공개회의에서 추가 대북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유류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이고 불법적이며 위험한 추가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now nearing the end of negotiations on the U.S. proposed draft resolution.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강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금지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gain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full.
이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보여주는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제재를 갱신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나라들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건 현 상황에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련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recent.
이어 더 나아가 북한의 발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끔찍한 인도적 상황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을 규탄한 것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장진 중국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a direct party to the peninsula issue and holds the key to breaking the deadlock.
이어 미국 측은 말로는 조건 없는 대화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선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또 미국의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현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은 관련국들이 협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7번째며 공개 회의 방식으론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회의 때 미국 등 15개 나라가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별도의 성명은 없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또다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런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며 미국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 단체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1일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에 2023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총문회에 출석해 국방부의 우선순위로 중국에 대한 대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후변화, 그리고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 단체를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은 여전히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남아있다며 새 예산안은 태평양 억지 계획에 약 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국방 전략에 맞춰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태세와 인프라, 병력주 등과 준비태세, 그리고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것이고 동시에 코로나 대유행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경 없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거듭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지만 또한 우리는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북한과 핵야망을 가진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앞서 지난달 7일 상원 군사위원회 2023 회기연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청문회와 지난달 5일 하원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서면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핵탄두를 일본 공격용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시험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전술 핵을 북한이 이미 전략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그동안 1년의 핵실험을 통해 얻은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해 이 같은 평가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소규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더 나아가 일본을 타격하는 수단인 전술핵 역량을 이미 갖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발전시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해 전쟁 발발 시 초기에 한국과 일본 주둔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매우 짧은 간격의 탄도미사일 반복 발사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작전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군사활동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준비태세에 관한 질문엔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공개하면 기밀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어 답변은 삼가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이 현재 다층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 일본에 배치된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로 1차 요격하고 이 요격망을 빠져나간 미사일은 지상에서 패트리어3 지대공 미사일로 2차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어3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기존 미사일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티드 궤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거리가 더 긴 개량형 SM-3 미사일을 구매하고 탐색 추적 능력이 높은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 시스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로프티드 방식으로 발사되면 낙하 속도가 정상 각도로 쐈을 때보다 크게 빨라지기 때문에 기존 요격미사일을 이용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3는 요격고도 500km 이상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최신 SM-3는 사거리가 최대 2,500km로 기존 미사일보다 2배 이상 확장됐습니다. 패트리어3는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신형 패트리엄 미사일은 고도가 50km로 확장됐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 항공자위대는 지난 4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 증대하고 신형 패트리엄 미사일을 도입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본이 추진 중인 적기지 공격 능력은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원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해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방위성이 계속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일본과 영내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불확실해짐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일본, 미국,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3국 방위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례 없이 북한의 핵실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민간 위성 분석 기술이 발달한 가운데 정부의 공공 외교 방식도 진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Hongye Reed 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6일 전화 브리핑에서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보 사안이라거나 추측하거나 앞서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와 연관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밝혔으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초 전화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혹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정부가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미리 전 세계에 공개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며 같은 전략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미리 폭로해 북한에 경고하고 북한의 실제 도발을 저지하며 국제 여론도 준비시키고 미국의 정보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10일 VOA에 국무부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을 공개한 데 대해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각본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aking a page from its Ukraine playbook. If you recall, the United States sort of telegraphed a number of military moves.
리스 전 실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나 영공에서 취하려던 여러 군사적 움직임들을 미국이 선제적으로 미리 알렸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며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폭로했기 때문에 중단된 군사작전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 공개도 같은 유형의 노력일 수 있다며 폭로를 통해 핵실험 감행을 중단시키거나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심각성을 최소화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측하고 경고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n high praise for predicting and warning about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use of the intelligence for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공공 외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도 같은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는 배경으로 직업 외교관 출신인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이 바이든 정부 초대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맡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It's interesting that they're doing this, releasing this kind of intelligence. I think a big reason is because they have an expert diplomat, Bill Burn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흥미롭다며 공공 외교의 가치를 아는 전문 외교관인 윌리엄 번스 전 부장관이 CIA 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장 동향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정보 사안을 공개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미 민간 위성 분석 기술이 상당히 발전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정보 사안을 공개하는데 매우 절제하는 이유는 정보를 수집하는 원천과 방법을 누설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reason for the U.S. government to be very restrained in releasing intelligence information is that you don't want to divulge.
아이론 전 특보는 하지만 핵실험 준비 가능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정보 원천과 수집 방법을 손상시킬 위험이 매우 적다며 바이든 정부가 핵실험장 준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언급하기에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들은 첩보원들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 영상과 통신 감청으로 확보한 것이라며 공개해도 피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은 공공외교과 외교정책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 정보와 입장을 전해 여론과 국익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가 진화하면서 외교에도 뒤늦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미리 폭로해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박한 실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동맹국들과 동맹국 국민들의 충격을 주고 협박할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공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보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전직 관리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입구를 복구하는 동향은 보이지만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o I'm very skeptical that North Korea is anywhere near this test. Now, I believe that there were some pretty significant detonations of this facility in May of
플레이츠 전 비서실장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에 회의적이라며 2018년 5월 상당한 폭발로 핵실험장이 파손됐을 것이며 북한은 핵실험장에 접근한 뒤 손상 정도를 분석하고 장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숨기는데 악명이 높다며 북한 핵실험을 예견했다가 틀렸던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사안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미국인들의 여론이나 의회에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국무부가 무슨 근거로 이번 달에 핵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가용한 정보를 통해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측치를 내지 못한다며 풍계리에서의 활동이 국무부의 경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준비 활동들과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상 미국 정부가 그러한 경고로 북한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수우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과 무기 실험을 완전히 단념시키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실험을 위한 명분과 계기는 북한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IA 출신인 김 연구원은 우리는 정보 원천과 정보 사안을 보호하는데 계속해서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하길 원하고 이번에도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한 뒤 내린 정보 공개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정보가 너무 민감하지 않고 공개를 통해 전술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속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윤석열 한국 신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미한 간 협력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과의 어떠한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북한과의 어떠한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캠벨 조정관은 11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 측 대화 상대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tried on numerous occasions to reach out to North Korean interlocutors to establish dialogue.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또한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반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조치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최근 우리는 도발로 간주되는 군사적 조치와 시험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협력하면서 억지와 미한 간 파트너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 매우 분명하게 관여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진 한국의 새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also just note that we have a new partner, new president in South Korea that is determined.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전략적 경쟁과 관련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가입할 수 없는 협정에 다른 나라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t's a complex thing. It's not easy for the United States to articulate for another country to join.
캠벨 조정관은 이어 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기술과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대화들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를 없애고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CPTPP 창설을 추진했으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입했다가 보호무역을 내세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CPTPP는 지난 2018년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1개 나라가 참여한 형태로 발효된 바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노린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 is undeniable that China is stepping its approach across the Pacific economically.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태평양 전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의 가치를 쌓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중국과 같은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위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톰 소지 하원 의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한 양국이 오랜 가치 동맹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소지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함께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계속 쌓아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우지 의원은 이곳 미국에 있는 나의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은 우리가 물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경제 번영과 범죄, 교육에 미친 여파로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관계와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영킴 하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국 새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의 반면 엔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 민 롬니 공화당 간사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12일에서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의된 것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결의안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해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도 그렇게 하기를 독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세안이 한국 등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 더 큰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버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올해도 불법 피싱 용도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메인 주소에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나 유엔 기구의 명칭을 흉내낸 것도 있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역 연방법원에 10일 제출된 법적 감시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송을 제기했던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 조직 탈륨이 올해도 인터넷 도메인을 불법으로 만들어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버지니아주 동부지역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북한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탈륨 관계자들의 올해 1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120일간의 불법 활동과 그에 대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법적 감시자란 재판부가 임명한 재판부의 대리인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개인이나 조직이 법원이 내린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들어 탈륨이 개설한 것으로 발견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모두 6개로 이 중에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의 명칭을 흉내내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법적 감시자가 이런 내용을 지난 2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전달받았고 앞서 법원이 내린 영구 금지 명령에 따라 이 인터넷 도메인 주소들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주소들은 인터넷에서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탈륨 관계자 2명이 법원의 영구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지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서류나 법원의 명령에 응답하거나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2월 미국 내 컴퓨터에서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훔친 혐의로 탈륨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소송의 피고인인 탈륨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걸석 판결을 결정하고 원고 승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에 드러난 탈륨의 도메인뿐 아니라 이후 밝혀지게 될 새로운 도메인들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의 판결을 피고들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감시자도 임명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이 법적 감시자가 작성한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팔륨은 웹사이트와 인터넷 도메인,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정부기관과 대학 직원, 싱크탱크, 인권평화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핵화수산 문제와 관련해 일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노리거나 훔쳤습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시 탈륨이 해킹 활동에 이용했던 50개 인터넷 도메인 주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장악하고 해당 사이트들에서의 해킹 공격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6개 주소도 비슷한 형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 권한을 장악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20년 5월 12일 백의의 전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영국 국적의 부유한 부모를 둔 나이팅게일은 여행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하던 중 나이팅게일을 출산하게 돼 피렌체의 영어 이름인 플로렌스가 나이팅게일의 이름이 됐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간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간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자이기도 합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당시 천하고 힘든 직업으로 알려진 간호사가 돼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을 돕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크림전쟁 때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밤낮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군대와 병원의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사망 이유, 병원에서 쓰는 물건 등 병원 관련 통계를 세심하게 기록해 통계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19세기 영국 군대 및 공공보건과 사회개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통계를 내기 전까진 아무도 크림전쟁에서 죽은 영국군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토대로 영국 정부는 크림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병원의 물자 보급 상태와 위생 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비품을 공급했고 그로 인해 병원의 환자 사망률도 떨어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은 1858년 영국 왕립통계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1956년 5월 12일 대한민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첫 전파를 탑니다. 대한민국 첫 TV 방송국 코리아 RCA 디스트리뷰터 코캐드 TV 방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1956년 당시 한국의 TV 수상기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아 서울 시내 곳곳에 TV 수상기를 설치해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탑골 공원과 서울역 등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6.25 전쟁 후 KBS 라디오의 복구를 위해 RCA 한국 대리점 책임자 황태영이 미국 RCA사의 기자재 도입을 알선했고 거래 수수료 대신 대량의 TV를 들여와 설립한 것이 KORCAD TV, 코캐드 TV입니다. 코캐드 TV는 한국 최초의 상업 TV 방송국이었지만 시험 성격이 강했고 1년 후 대한방송 주식회사의 운영권이 인수돼 DB라는 명칭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1961년 KBS에 채널 9를 넘겨주게 됩니다. 코캐드 TV는 대한민국 최초의 TV 방송국이자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